네, 호주 정치권 소식 알아봤고요. 계속해서 고국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.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안녕하십니까?
네, 고국 한반도 안팎 정세가 무척 불안정하다는 말, 뭐 결코 외교적 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.
네.
북한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는데요. 북한이 신형 고출력 엔진 시험에 성공했고, 이는 ICBM,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. 어떻습니까? 북한이 실제로 ICBM,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
네, 할 것 같습니다.
예.
이번에 이제 공개한 그 지상 엔진 시험 같은 경우는
네.
일단은 뭐 ICBM 엔진으로
네.
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죠.
예.
그 ICBM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륙간 탄도탄 아닙니까? 대륙간
네.
탄도탄이란 건 이제 매우 멀리 날아가서 대륙을 넘어가서 이제 목표를 타격한다는 건데요.
결국 미국을 겨냥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?
그렇습니다. 그런 뭐 내용입니다만은
네.
일단 그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것은 결국 핵무기죠.
네.
그 뭐 이 미국까지 그 멀리 보내면서 뭐 이 포탄 하나 매달아서 보내진 않을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이고,
네.
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북한의 ICBM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.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부 일치되는
네.
분석인 것 같습니다.
네.
그러니까 ICBM 기술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추진력이죠. 이 추진 장치 로켓입니다.
네.
그러니까 그 탄두를 그까지 보낼 수
얼마,
있는
예.
뭐 엔진의 힘이죠.
예, 예.
그걸 지금 이번에 시험을 한 거죠.
네.
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추진력도 추진력이지만 이제 그 대륙간 탄도탄인 경우에는 일단 2단, 3단 이렇게 단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.
예.
그리고 그런 자세들 그러니까 이게 목탄대로 날아가기 위해서 뭐 자세를 제어한다든가 이런
예.
이런 기술도 북한이 어느 정도 이번에도 보면은 갖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남은 하나는 재진입 기술인데요. 재진입이란 게 이제 대륙간 탄도탄 워낙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비행을 해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목표를 타격하게 되는 거죠.
네.
만약에 대기권 밖으로 안 날아가고 이 순항 미사일처럼 그렇게 천천히 날아오면 이건 뭐 중간에 다
요격이
있는 거죠.
예, 예, 예.
그러면 이제 대기권에서 나갔다가 재진입할 때는 뭐 아시다시피 그 엄청난 압력과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? 속도는 마하 24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뭐 그야말로 그 압력이
네.
참 엄청날 겁니다. 그리고 온도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4,000도인가? 7,000도인가?
네.
이렇게까지 습식이 4,000도인가? 7,000도까지 올라갔다고
예.
하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견디면서 이게 뚫고 들어와서 한 목표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
네.
그게 아직 이제 북한이 안 된다는 거죠.
예.
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뭐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그런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예.
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추진력이 있고 자세 제어가 되고 단위 분리가 돼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 이건 큰일이다.
그렇죠.
그러나 어쨌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대단히
네.
이 북한이 그 ICBM 개발에 정말 올인하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재진입 기술에 이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겠죠. 그게 과연 이제 얼마나 걸릴까 이게 관건인데
네.
우선은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최근에 김정은의 행보를 감안을 할 때는 조만간에 지금 이번에 지상 시험을 했으면
예.
이걸 이제 실제로 로켓을 한번 쏴 올려 봐야 되겠죠.
그렇겠죠.
그래서 그 조만간 지금 발사를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예. 뭐 4월달에 뭐 김일성 생일 뭐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특정한 날들에 중에 예. 하나에 하지 않겠나. 그래서 일단은 뭐 4월 중에 이 ICBM 시험 발사가 한번 있지 않을까 예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
그야말로 이제 벼랑 끝 전술인데요. 이런 점을 의식해서일까요?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제 동북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고 때를 맞춰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?
그렇습니다.
상당히 강도 높은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.
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선제 타격론이 미국 내 일각에서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.
예.
뭐
거의 뭐 공론화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거의.
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위험 부담이 굉장히
그렇죠.
크죠.
예, 예.
서로 간에. 예.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은
네.
사용하기 힘들 겁니다.
그렇죠.
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ICBM 시험 발사를 하고 계속 이러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
예.
거죠.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?
굉장히 다르죠. 네.
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정은도 김정은은 오히려 예측 가능한 인물이 됐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데
예.
왜냐하면 이제 극단적으로 마구 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제 막 긴장을 강력화시키는 건
예.
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비유컨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.
예.
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 한다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
예.
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크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 어떤 그 선택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
예.
어떻게 면밀히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사실은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위기가 한번 있었지 않았습니까?
네.
이 선제 타격한다고 해서
영변 타격설이
그렇습니다.
뭐 꾸준히 제기됐었죠 그때는.
사실은 그때 그 CNN
뭐 서울 파견까지 했잖습니까?
팀이 예, 서울에까지 배치가 됐을 정도로
예.
상당히 그 구체화됐던 상황입니다. 그런데
예.
이제 지금 알려지기는 그 당시 김영삼 정부가 전쟁을
예.
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. 결국은 무산이 되고 그 후에 이제 북핵 합의니 뭐니 이렇게 흘러갔었는데
네.
지나고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선제 타격의 리스크라는 것은 만약에 그때 타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지금 선제 타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거죠.
그렇죠.
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
더 커진다는
리스크는 점점
거죠.
커집니다.
네.
그러니까 그리고 선제 타격도 점점 어려워지고
예.
사실은 그 클린턴 시대에는 비교적 단순했어요.
예.
그리고 비교적 크지 않은 피해를 감수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았겠나.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 피해는 북한이 붕괴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우리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 반사적으로 입는 그런 피해는 그때 당시에 비해서 훨씬
그렇죠.
크다는 거죠.
그리고
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
네.
이걸 미루면은 더 크게 될 수 있다. 피해가 훨씬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판단한다면 이 트럼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. 뭐 그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북한이 ICBM을 만약에 시험 발사한다면,
예.
그건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. 예컨대 뭐 세컨드리 보이콧 같은 것이 이제 좀 더 좀 강화되고, 그러면서 뭐,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 타격론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
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. 예. 아무튼 정말 한반도 주변 뭐 불확실성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국내 정치 상황은 더 혼란스럽죠.